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간단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맨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배경이 나오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사건이 전개되고 그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14절, 15절이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10절부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부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냥 이 굶주렸던 사람들, 5,000명 사람들한테 자, 앉아라, 앉읍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본문 보면 그렇게는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앉게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좀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제자들이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앉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을 앉히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들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떡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래서 이 축사하시는 장면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두 번째 줄 부분에 보시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5,000명에게 나눠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 떡을 먹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마무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사건이 전개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남은 것들을 거둬들이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건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장면 자체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다, 떡을 먹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야트막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예수님께서 계셨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앉아 계셨고 사람들은 아마 다서 있었을 겁니다. 서서 말씀을 듣거나 앉아서 듣거나. 그러다가 굶주림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상황을 보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히세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언덕 있고 위에 사람이 일어서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장면 자체도 본문도 그렇지만 장면 자체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서서 왔다 갔다 하거나 왜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해서 다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시고 떡을 가지시고서는 축사하시는 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 자체도 어떠하냐면 처음에는 다 상황만 보이다가 일단 앉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리에 앉고 주님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우병우 사건은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냥 본문을 보시면 주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 온통 예수님만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5,000명이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는지 이런 거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마 뭐 저는 아직 한 번도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5,000명이 모여본 적도 없고요. 사실은 5,000명이 모인 자리에 가본 적도 참 한참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5,000명이 아니라 더 되는 숫자니까요. 그렇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혹은 사람들이 배가 얼마나 많이 고팠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떡이 필요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 보면 다 무엇만 가득 들어있냐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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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가득 차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실 그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득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굶주림이 있든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든 무엇이 있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만 가득 보여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도 예수님이 가득 보여야지 됩니다. 굶고 있건 배가 부르건 아니면 질병이 있건 건강이건 예수님만 가득 보이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였다 그러면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떡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와가지고 먹은 떡도 아니고 내가 만든 떡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떡을 먹었어요. 주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떡을. 그러니까 이게 어디 다른 데 가서 뷔페상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과는 견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표적을 본다, 혹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누린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엇,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무엇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우병우 사건이 다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배불러게 먹은 건 이제 결과고요. 사건의 결과고요. 배불러게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15절에 보시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려면 본문에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큰 무리, 세 번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결과로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사람들을 보자고요. 큰 무리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해했냐면 선지자다. 선지자다. 표적을 보고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원하신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혹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그런 반응을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도 원하는 걸 채워주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별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반응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만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도 우리가 건너뛰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은 큰 무리도 반응이 있어야 되지만 누가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제자들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중요한 등장인물이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건을 전개하실 때에 무리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무리들에게 여러분 배고픕니까? 뭐 이런 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관련해서 사건을 쭉 오병이어 사건을 전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이적 행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아,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뭐 어떤 정도가 되었든 여하튼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 간혼인잔치 이후에 나왔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청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성전을 다 치우셨죠.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이 아 성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이렇게 행한다고 했던 구약 성경을 떠올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을 가진 게 결과였습니다. 성전이 깨끗해진 게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가성 여자와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결과 무엇이에요? 수가성 여자가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갔다 이게 아니라 물동이 내버려 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게 결과였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 결과 무엇이었냐면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왕의 신하가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자기 가족들도 믿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하냐? 제자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믿음을 갖는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참 묘한 게 예수님께서 여지껏 행하신 것보다 가장 큰 기적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 가장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보는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적은 가장 큰 이적이 나타났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우리도 이런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삶을 살면서 여지껏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현재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전에는 작은 은혜를 받고도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은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저는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 때문에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15절 본문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참 아리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한편으로 이렇게 부해가 납니다. 제자들은 뭐하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뭐 기도하러 가셨는지 금식하러 가셨는지 여하튼 혼자 가신 거예요. 물론 어쩌면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제자들이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지껏 했던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딴짓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자 그대로 제자들은 딴짓을 하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주님이 눈앞에 가득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과 관련된 아무런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늘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굶주림이든 질병이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이 내 생각, 내 시선, 그리고 내 모든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도리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이 가득한 예수님만이 보이는 예수님 말씀만이 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작은 것들이 큰 문제라 여기고 그것들로 인하여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가득 차 있는, 주님만이 보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을 가득 채워 주어서, 그 어떤 일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님의 손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